에스겔서는 저에게 가슴이 뛰게 하는 책입니다. 매년 통독할 때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 마음이 한껏 풍부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동안 에스겔서의 말씀이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에 관한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간단하게 가능한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하면 처음에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 1장 1절인데 그발강이라는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에스겔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한데 사실은 에스겔에게 굉장히 큰 혼동은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마음의 충격을 받았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도 그에게는 큰 혼돈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임한 계시는 그의 모든 문제와 숙제를 다 풀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가끔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려주시는 지혜가 임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늘이 열리는 것은 그냥 골방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말씀을 보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에스겔의 깨달음이 에스겔서 전체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하게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는 좀 어두워지실 겁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처음 읽다 보면 어리둥절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일어나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도 읽어가시다 보면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불순종의 모습인데 이걸 꽤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에도 이 레벨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레벨의 불순종은 생각으로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짓는 불순종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쁜 불순종은 삶으로 짓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며 계속 고집된 길을 가는 거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불순종이 신앙의 불순종입니다. 에스겔서에 있어서는 성전의 타락으로, 제사장의 타락으로,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이런 종교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단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에스겔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을 떠났던 영광이 에스겔서 끝날 때 되면 다시 돌아옴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성전이 떠날 때 동쪽 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동쪽 문으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서 끝부분에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오죠. 이스라엘 성을 생각해 보면 동쪽 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죠. 예수님 때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동쪽 문은 사람이 많이 레왕하는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문으로 떠나고 동쪽 문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윤영탁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활발하셨던 구약 교수이자 충영교회에 섬기셨던, 협동 목사로 섬기셨던 분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2대, 3대 목사님과 함께 윤영탁 교수님을 그 당시에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키우셨습니다. 구약학 교수신데 제가 충영교회 부임하자마자 에스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동문으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제가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충영교회 문이 세 개 있는데 정문, 후문, 동문. 우리 충영교회는 동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문으로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2019년 초에 에스겔서를 전체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30장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이 정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새 언약을 맺어주는 거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얘기인데 36장 26절 27절 자막 올려주시고요. 제가 읽을 테인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어디에 두고?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요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을 받기 전에 옛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례들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 그 시기에는 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새 영을 우리의 속에 마음에 두고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너희 육신 속에 뭐를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반복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이 선포되는 장면이 이건 이제 하나 구절이고요 몇 장 동안 계속이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합니다. 37장에 가면 마른 뼈 골짜기에 있었던 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죠. 뭐 길게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흩어졌던 해들이 뼈들이 모여들죠. 모여서 뭐 거기에 근육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이제 살아나는 장면인데 한절 같이 보려고 합니다. 37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개별적으로 살아난 것이 이 초점이 아니고 이 살아난 뼈들이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우리 시대 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는 장면인데 이것도 꽤 긴 부분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져서 물이 강을 이루어요.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 나무에 과실들이 맺기 시작합니다. 강에 물고기들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 강이 죽었던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또 살아나요. 바다가 살아나니까 바다 주변에 있었던 여러 그 이 물질들이 이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약재로 쓰이는 겁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약재로 쓰인다 이러면서 성전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 가슴이 벅차요. 맨 마지막에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과 함께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주체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여호와 삼마 이 표현으로 이 선언으로 에스겔서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을 에스겔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문을 통하여 받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먹으라. 오늘 우리 모두도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다음 중에 하나는 말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는다.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 2, 3절에 나오는데 1, 2, 3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실질적으로 먹으라 이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계속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냥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배와 창자 속에 가득 채워놓고요, 먹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요. 이 말씀의 특징은 진짜 두루마리를 먹은 거예요. 제 세대 때는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저의 그 장인 어른 시대에, 저희 부모님 시대는요, 영어를 공부할 때 진짜로 사전을 외우고 씹어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으셨죠? 그런 사람을 혹 알고는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요, 제법 있어요. 그냥 먹고 씹어, 이게 공부하고 씹어 먹었다 뭐죠? 안 까먹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진짜로 종이를 씹어 먹었다고 해서 안 까먹진 않겠죠. 뭡니까? 결기예요, 결기. 내가 절대로 까먹지 않겠다는 결기죠. 그 결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겔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내 안에 꼭 보존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준 거죠. 이 말씀을 먹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에 들어가고 창자까지 채워졌다, 소화됐다는 겁니다. 소화되어서 내 몸에 흡수됐다는 겁니다. 내 몸에 흡수되어서 양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분이 되어서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은 자에게 말씀에서 나오는 힘과 강건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으실 때요, 특별히 영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내 삶이 점점 두려워지거나 불안해질 때, 내 삶에 힘이 없을 때, 육신의 음식만 잘 드시지 마시고 영적인 말씀을 잘 먹어서 배와 창자까지 채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매일 먹겠습니다. 먹고 소화시키겠습니다. 그 소화된 말씀이 나를 꼭 채우게 하옵소서. 제가 참 주님 앞에 목회하면서 감사한 일은, 아무리 힘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면 그 말씀이 먹어지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해요. 쭉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양의 설교를 해야 되면 때로는 참 말씀을 준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주변이 번민스럽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목회자에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설교 바로 직전에 정말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언제든지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에스겔에게 주셨던 은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것이 채워지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이제 남미의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달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아, 그래도 전해야지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전도하는 소리는 잘 안 듣고 계속 성경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 있는가 하고 이렇게 계속 다가갔더니 하는 얘기가 그 젊은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종이에다가 담배를 말아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네요. 이게 담배 말아먹기에는 최고의 종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 수 있습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드릴 테니까 담배를 다 말아드세요. 근데 그냥 말아드시지 마시고 읽고 말아드세요. 읽고 말아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고 갔다가 얼마 후에 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이 종이에다가 담배를 말아 먹으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쭉 말아 먹다가 마태라는 데서 시작이 돼가지고 요한복음에 갔는데 3장쯤 가서 이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됐다네. 몇 절일까요? 16절 다 아시죠? 이 얘기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진 모르겠어요. 저도 읽은 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힘입니다.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내 배의 창자에 들어가면 그게 힘인 것이죠. 이 말씀을 먹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 말씀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지정되었던 장소는 멀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언어가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받은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이런 도전이었어요. 자, 이 환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포로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같은 언어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시면 5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읽으십시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계속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같은 언어권의 사람에게, 같은 언어권의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언어권에서 전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의 선교의 전략을 우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던 현지인 지도자, 현지인 사역자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간충연에 보시면 현재 16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우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 16명의 동역자들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다가 충영교회를 만나게 된 분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하러 왔다가 충영교회를 만난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었는데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그 나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세운 이런 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현지인 지도자들이 그들과 동역할 수 있는 다음 세대 현지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부터 충현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6명이지만 그 한 명당 밑에 또 동역자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깊게 동역할 분들 중에는 그 중에 한국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인 중에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와 동역하는 데 큰 유익이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그 나라 말을 좀 잘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긴 관심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그 나라 말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말을 잘 배우는 것보다는 그 나라 말을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그 문화를 위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충현교회 선교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가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것이 에스겔의 모델에 있어서도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지인들을 정말 잘 세워서 현지인 중에 우리와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냥 언어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한번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스겔이요, 분명히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같은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상황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아예 우리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전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서 전달이 안 된다면 아 그렇거니 하겠는데, 분명히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묵묵부담인 거예요. 이럴 때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안 넣었는데 8절부터 보면요, 그 상황이 나오는데 8절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8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이게 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얼굴이 굳어 있는 겁니다. 아주 이마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얼굴이 굳어져 있어. 이마가 아주 굳어져 있어. 그러면 말씀을 전할 이런 힘이 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요, 막 설교하고 싶어져요. 얼마나 잘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런지, 두 사람 빼놓고. 그런데 상대가 얼굴이 굳어지고 내가 듣기 싫어 이런 사인을 주는데, 그때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 단단해야 됩니다. 준비가 단단히 돼 있어야 돼요. 에스겔에게 이런 준비가 돼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것 같은 상대에게 전하는데 상대의 반응이 100% 무시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는 그 표정과 마음을 지을 때, 그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고 꼿꼿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강대강으로 맞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적으로, 내적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방법은 유연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굳건하게 이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해서 같이 찌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 번 시도하되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되 마음으로 실망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준 소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이 세상은 즐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얼굴을 단단히 굳게 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성도다운 삶이 세상에 전혀 반응을 못 일으킨다고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러서지 마. 책 제목이에요. 펼쳐서 읽어보실만 해요. 책을 다 안 읽으시더라도 이렇게 목차만 쭉 보셔도요 도움이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저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요즘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책을 사서 다 읽는 것도 좋지만 책을 딱 사서 목차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잡힌다. 그런 그 기법도 있어요. 물러서지 마. 저자가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입니다. 데이빗 플랫. 주목하실 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이 성도님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저 미국 목사님들이 있죠. 팀 켈러 돌아가셨죠? 존 파이퍼, 뭐 릭 워런, 뭐 이런 목사님들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셨어요. 그런데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이들 뒤를 이어서 영어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젊은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데 앞에 세 분들은 이제 70이 넘으셨죠. 이제 뭐 돌아가셨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1978년생이세요. 근데 벌써 한 15년 전부터 그 이제 미국 그 교계에 차세대 떠오르는 설교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굉장히 설교가 강렬했습니다. 주제도 radical이었어요. radical. 영어 표현에 radical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사용하면서 이 성도들이 시시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자는 도전으로 이 radical이란 말을 이제 그 굉장히 popularize, 보편화시켰고, 대중화시켰고요. 그리고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지금도 상당히 영향, 계속적으로 더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이제 설교가로 발전하고 계셔요. 저는 사실 이분이 처음에 주목을 받을 때 좀 조심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강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너무 박수를 치다가는 젊은 설교자가 실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을 깊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로마서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를 설교하는 시간에 로마서 설교를 하지 않고 1장부터 8장까지 암송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안에 있는 영성의 일정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마. 근데 이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이 데이빗 플랫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달게 되는 역사를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먹어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말씀은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끼 식사가 다 맛있진 않잖아요. 어떤 때는 별로 맛이 없는 음식 먹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독하고 딱 비교하시면 돼요. 통독하다 어느 날 걸렀어. 나 식사를 걸렀으니까. 어느 날 통독을 하는데 하나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 여러분 밥 먹고도 하나도 뭐 입맛에 남거나 영양가 없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진짜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깊게 채울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이 확신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확신만 들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9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9월 6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작년에 70주년 우리 부흥회 3일 하면서 끝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매년 3일은 아니더라도 하루만이라도 금요 집회에 온 성도들 다 모여서 깊은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금요 집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멀린 분들이 있고 우리 금요 집회가 좀 일찍 모이다 보니까 직장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분들은 나오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저쪽 충청도에 사시는 분도 미리 준비하셔서 아마 직장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분들은 방법을 쓰셔서 1년에 한 번은 금요 집회 나와서 금요 집회 온 성도가 모인다. 이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9월 6일입니다. 왜 9월 6일이냐면 9월 8일이 설립 71주년 되는 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순전도, 그때 순전도 하신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9월 6일 날 교회로요. 뭐 단계가 쭉 있어요. 뭐 이번 주가 3단계라 그럽니다. 이 순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날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3단계입니다. 3단계가 뭐냐면 내가 모시고 싶은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갖는 거예요. 차 나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를 나누면서 접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좀 더 깊게 뭐 식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도전해보는 이런 시간입니다. 제가 예측컨대 1, 2단계까지 잘 가다가 3, 4단계 가면 딱 부닥치는 경우가 있을까요? 딱 부닥쳐.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좀 이제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나? 좀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딱 부닥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서지 마. 물러서지 마. 싸우란 뜻이 아닙니다. 물러서지 마.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혼에 대한 연민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성도로서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로서는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이 가운데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오늘 마지막 단계 마지막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보상입니다. 듣든 안 듣든 말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써먹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정말 중요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12절 찾으셨죠?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들어올려요. 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에스겔을 들어올리시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올리셔요. 물론 본문에선 진짜 들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올리시는 것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고 그의 마음속을 정말 흡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보상인 겁니다. 이 들어올릴 때 12절 뒷부분에 보면 찬송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영광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찬송 소리와 큰 소리들이 생물, 여기서 생물은 천사들이죠. 하나님 보좌를 보호하는 생물들의 날개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정말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소리, 정말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을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에스겔에게 주신 이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올리시는 역사. 그러면서 14절이 눈여겨볼 부분인데 14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좀 이상하죠?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에스겔을 사용하는데 에스겔의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하며 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분한 마음일까?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직 분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긴 분한 마음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근심되며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거시켜 주시는 겁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고통은 지나가는데 상처가 남는다 그러죠. 그 남은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려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여전히 옛날에 받은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뤄주시는 거예요. 들어올리시면서 이걸 다뤄주시는 거예요. 이걸 없애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없애주시는지 확인합시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모시키더니 감동시켰어요. 여기서 감동은 살짝 마음을 터치해 준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감동은 하나님의 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게 붙잡아서 장악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역사를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말씀을 달게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이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그 속에 있는 분하고 근심된 마음을 싹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덮어서 완전히 장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나의 분한 마음, 나의 근심된 마음 감동으로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약했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세워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